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그 칭찬에서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도 놀랐다 이런 그 표현을 보기 어려운데 특히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도 하셨고 다른 제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상황 자체에 주어진 그대로를 지금 예수님 말씀 그 사람의 믿음 이것만한 믿음 그런 뜻입니다. 결코 이만한 믿음 그 말 자체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문에 보면은 이만한 믿음이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큰 믿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 다수에는 so great faith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그렇게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큰 믿음이었는가? 오늘 보면 10절에 소개된 대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본 자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밖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이 요지는 이 사람이 이 믿음은 천국 가고도 남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 예수님이 단언하실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가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응답된다고 축복하시는 말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시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늘나라를 보장하고 그 믿음대로 낫게 하는 그래서 그 아이니 즉시 낳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셨을까? 이 믿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제가 묵상한 대로 아마 여러분 이 복음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묵상한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맨 먼저 이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8장 5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그 말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픕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 이 사람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 적어도 이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8절에서 보실 때 여러분 이 사람의 그 호칭과 태도를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칭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란 말은 주인님 또는 하나님 왕이시여 뭐 그런 뜻입니다. 큐리오스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인에게나 아니면은 어떤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칭어로도 쓰이곤 합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선생님 또는 사장님 뭐 그러는 것처럼 그런 호칭으로도 쓰이고 아니면은 주 하나님 왕 그런 호칭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호칭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그 호칭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여 그렇게 부른 다음에 큐리오스 그렇게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앞뒤 문맥들을 연결해 보면 특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주 왕 이렇게 부른 다음에 나는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비교를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주, 왕,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왕, 하나님, 신적인 존재, 병을 향하여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의 8장에 기록된 것을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약간씩 좀 다릅니다. 크게 다른 게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는데 거기서는 백부장이 자기와 믿음의 교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을 보내고 벗을 보내고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여기서 생겼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작은 도시 그리고 그 근방에 주로 가버나움에 주도를 했는데요. 가버나움과 그 근방에 치안을 담당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거기까지는 확실합니다.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지까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않겠어요? 근데 특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는데 그 중심에 꼭 예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여서 뭐하냐 얘기를 정보를 듣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병 고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이 사람에게 가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가면은 병 나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병자에게 명령만 하고 병자에게 어떻게 손짓만 하고 만지기만 하고 그래도 낫는다. 이 사람에게는 신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하인의 질병을 부탁하고 고쳐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만지게 하고 뭐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도마가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아니 예수님 우리 만났다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직접 같이 음식도 먹고 만져보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마가 말하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 만져보지 않고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정말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럴 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이 백부장이 지금 여기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나기 전부터 만나러 오기 전부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분을 만나면 병 고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놀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왜 나왔느냐면요. 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왔느냐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뭐 고쳐주세요 이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나왔느냐면요.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자기 아픔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어떤 뭐 명예를 얻고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인의 아픔 때문에 그 하인을 사랑해서 궁휼히 여겨서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사랑하는 종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부장이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좀 찾아보다가요 깜짝 놀란 게 그 이 사람이 쓰는 호칭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종에 대해서 본문 말씀 여러분 8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종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종과 하인이 뭐가 다를까? 우리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헬라 말은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찾아봤더니 누가 보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면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과 그 다음에 또 벗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장로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딱 한 번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때는 그 법들이 백부장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따옴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종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과 백부장이 부르는 호칭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부르는 호칭은 하인이라는 말은 파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애칭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말 뜻은 아이, 아들, 종으로도 쓰입니다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랄까요? 호칭 자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호칭 하나에 이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노예지만 종이지만 노예, 종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얘야 아니면 내 아들아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호칭 하나에도 애정이 담겨 있고 배려가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백부장인데 이방 사람입니다. 그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군인이고 백부장인 걸 보면 로마 사람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은 헤롯의 통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지 않고 헤롯이 직접 용병을 구해가지고 다스린 것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 헤롯이 로마 군인을 용병으로 썼는지 아니면 이방 다른 나라 사람을 썼는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백부장.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가버나움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회당을 짓는데 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회당터가 남아있어요. 가버나움에. 저도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터가 상당히 규모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회당을 짓려면 현대 시가로는 한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척 지어줄 수 있는 정도면 상당히 부자였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유대인과 이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족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헤롯도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이 안 좋아했어요. 근데 헤롯이 고용한 용병, 그 치안을 담당하고 억압을 하고 누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안 맞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부자고 또 백부장 밑에 군대가 적어도 100여 명 정도 있는 그런 사람,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내려다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백부장들 보면 다 내려다봤어요. 그런 걸 그 신분적으로 그렇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백부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누르고 이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 유대인들은 이 지배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게 정치적인 갈등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갈등은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세계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선민 사상이라는 겁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종교적으로 그 생각을 이방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덕목 높은 그런 사람으로 칭찬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누가복음 보면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냈는데 유대 장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아, 심부름으로 보냈으니까 마지 못해서 말을 그렇게 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대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 진짜로 간절히 청을 합니다. 누가 보면 7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예, 대충 남의 심부름이니까 화인 고쳐달랍니다. 좀 예수님 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아,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들어주시기에 아주 합당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중심으로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장로들만 아니고 벗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고 유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인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만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놀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따라 제일 가는 계명, 최고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의 진수를 이야기하실 때도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건 믿음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이 아,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사랑이 없으면은 물리는 꽹과리 같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믿게 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과 하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믿음에는 겸손이 있었어요. 8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원래 헬라 말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모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원래의 뜻은 나는 주님이 오실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이 사람 종을 위해서 나섰어요. 여기 여러분 당시 종이라는 게요. 종이라는 게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고 재산에 준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서 그 생명,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었어요.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아픕니다. 종이 아픕니다. 아프면은 아 그래요. 불쌍해요. 불쌍해서 정말로 아프다. 그럼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다른 종을 시켜서 돌보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나서고 있어요. 아 종을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이 나서고 그런 체면이나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신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부자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체면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겸손과 믿음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겸손 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 아닙니까? 자, 겸손이 없는 믿음. 그러면 교만한 믿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믿음이란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믿는다 할 때 주님을 또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교만해서 주님보다 대등하거나 아니면 더 위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믿어요? 자기가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겸손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겸손한 것이 믿음의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백부장이라 되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놀라고 칭찬한 겁니다. 우리 믿음 속에 이 겸손이 있을 때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이제 오늘 8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는 참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 그대로 말하면 말씀을 말하시옵소서. 앞에 다만 한 단어가 또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아,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거기다 내용을 담으면 병 나으라는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낫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면, 입으로 말을 내뱉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 이 이야기를 좀 다른 믿음들과 좀 대비를 해보면, 다른 경우와 대비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남한 장군 기억나시죠? 전에 한번 제가 남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한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르렀더니 하인이 나와가지고, 아,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낸 이유가 그래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나와가지고 만나서 내 환부에 손을 얹거나 안수하거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이게 무슨 무례한 방법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 말고 실제적인 어떤 행동, 주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막 부닥거리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 우리는 그 말씀만 듣습니다. 아, 이건 말씀 말고 뭐 어떤 징조, 어떤 증거, 실제적인 어떤 우리 막 가슴에 막 뜨겁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 성령의 막 불이 막 번쩍번쩍 일어나,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적어도 막 방언도 좀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뭐 소나무 뿌리도 좀 뽑고, 뭐 이래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권세로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기 예를 들었어요. 자기 예를. 자기가 살아온 삶, 지금도 살고 있는 삶.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고 자기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군대에서는요. 상명하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쟁 전시에는요. 상관의 말에 불복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명령체계가 확실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더러운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주무시는데 막 풍랑에 막 흔들리면서 사람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러면은 귀가 막혀 있던 소녀의 귀가 열린 달리다고 음하면 죽어 있던 소녀가 살아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걸어 나오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방식이에요.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 이런 색깔이 좀 덧입혀지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놀라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내 말은 사랑의 행동이 없는 그 믿음 그런 건 말고 우리가 믿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하는 그런 믿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진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는 믿음. 주의 권세를 믿는 믿음. 주님은 만유의 주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주님은 하나님이시되 그분 앞에 나는 무언가, 나는 아무 가치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백부장의 믿음, 믿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똑같은 믿음 그런 거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특별해서 놀라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 주여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 주님만이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아니면 그 믿음 이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절대 권세를 믿기에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씀에 확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